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집사 스데반의 유대주의자들, 유대의 공회원들을 향한 정죄는 그들의 양심의 비수와 같이 꽂혔습니다. 그들의 죄를 몰아붙이는 스데반의 이 논리정연한 정문일침을 가하는 설교에 급기야 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진리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죄를 지적하는 경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로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지듯이 드러나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죄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적개심에 불타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일, 사람들의 죄를 꾸짖어서 책망하는 길은 모든 비난과 반대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길입니다.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죠. 마치 숙명에 이끌리듯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거룩한 눌림과 그리고 부담과 사명에 사로잡힐 때만이 통렬하게 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죄를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랬지만 그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매우 힘겨운 어떤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전할 때 언제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만이 우리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사자 후를 바라지만 그 다음 순간 갈채가 쏟아지고 항상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바다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과 배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참된 복음의 전도자는 그래서 사람들의 갈채보다는 이러한 날아드는 돌멩이와 침뱉음과 비난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4절을 직역하면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톱으로 잘리는 듯 하였고 그를 향하여 이빨들을 갈고 있었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마음이 찔려 디에프리온토 이 원어의 뜻은 톱으로 켜다 둘로 잘라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은 단순히 조금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의 이 지엄한 죄를 꾸짖는 책망에 대해서 그들은 종교적인 자존심이 매우 상했고 자기들의 의의를 톱으로 켜는 것 같은 깊이 파고드는 고통을 마음의 괴로움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과 감정은 지금 조각조각 도려내지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격분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과 상반되는 반응입니다. 그들 역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경에 보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 순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사도 앞에 애통했고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어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왜 화가 난 것일까요?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그들의 마음이 왜 톱으로 켜는 것 같은 이 도려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가 진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그렇게 격분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 사실을 그들 모두가 인정했더라면 그들은 이토록 격렬한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지적할 때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도리어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불같은 분노와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죄의 정체가 탄로날 때 참된 성도는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의 칼날 같은 지적에 죄를 깨달아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자들이라면 그들의 죄가 폭로되고 드러날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낸 바로 그 자를 향해서 분노와 혐오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그러했던 자들처럼 말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사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죄를 드러낼 때 분노하고 이 죄를 드러낸 자에 관해서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해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실을 밝히는 자들은 그 대가로 가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뒤따랐던 것을 성경과 역사는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겸손하게 이것을 시인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첩경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분노하고 이를 가는 그런 분이 계실까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성화의 삶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와 그 뜻을 깨닫기를 아주 싫어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칼날 같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잠언을 통해서 유사한 말씀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주제를 반복해서 전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칼날 같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을 진리를 통해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신자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구하는 존재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 말씀을 받아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자신의 영혼의 성숙과 성화의 계기로 삼을 때 그의 영혼은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리고 죄를 지적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과 그 죄를 속량하시는 은총에 관통당한 자는 언제나 내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인 것과 그 죄의 깨달음 앞에서 깊이 죄를 자인하고 회개함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거룩한 반응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깊은 영혼의 찔림을 경험할 때 부디 뒤로 물러서거나 귀를 틀어막거나 설교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지키셔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주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험에 드는 때입니다. 진정한 설교자는 진리의 검을 손에 들었을 때 자기 앞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드는 것이지 무슨 잔인한 살인마처럼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죄의 통렬한 깨달음을 들으면서 누구도 마음의 깊은 찔림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진리의 검이 나의 영혼의 죄의 종양을 드러낼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의 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려내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싸매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55절에서 56절을 보면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서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한 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내가 활짝 열려있는 하늘들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진리를 선포함으로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될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광분하는 무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눈앞에는 지금 살기가 등등한 채로 당장이라도 스데반을 죽일 것처럼 흥분하고 있는 군중들이 그를 노려보고 있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절대적 평안을 누리면서 이미 열려있는 그의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은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의 이 살기 어린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스데반을 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의 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찬란히 빛나는 영광과 그 곁에 서 계신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눈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군중들의 압도하는 살기도 스데반을 주눅들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스데반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인 스데반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스데반의 눈에는 적개심과 살기 등등한 그 무리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주목하여 아테니조라는 말은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들 앞에 그 무리들이 보이지 않고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영의 세계를 스데반 집사가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제 곧 자기를 맞아주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망 없는 세상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어디를,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데반은 그의 시선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 거룩하고 신령한 대상에게서 시선을 빼앗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순간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스데반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가 그의 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스데반의 생명은 점점 닫혀가고 있었는데 그의 영혼은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향해서는 점점 닫혀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는 활짝 열려지고 있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서 바른 길을 걸어갔고 그 결과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게 되어 우리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을 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스데반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으면 우리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고 더 큰 근심에 눌리게 될 뿐입니다. 오직 고개를 들어서 영원한 가치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치열한 삶, 그리고 불신자들의 따가운 시선, 고통과 핍박의 현실과 상황, 우리의 궁핍과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거룩한 가치에 대한 한없는 목마름이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의 승리,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응시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응시하는 자에게 무엇이 두렵고 염려스럽고 어떤 것이 시험과 근심과 낙심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참된 진리의 깨달음에서 멀어지고 예배와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결국 우리 눈에는 두려운 현실이 보이고 근심과 염려가 보이고 결국 우리의 고개가 떨구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시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써 갈구해야 합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내 마음과 이 세상을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그 현실 속에 맞물려 있는 내가, 내 영혼이 나의 관점과 시야가 달라질 때 그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전망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천길 낭떠러지의 절망의 벼랑 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있음을 보았지만 그곳에 있던 유대주의의 아주 기라성 같은 공회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스데반은 영계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은 까막눈이었습니다. 영적인 시력은 종교적 지위나 학문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동문서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스데반은 지금 감격과 환희에 찬 얼굴을 가지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이 서 계신다고 스데반이 표현을 합니다. 보통 성경은 다 인자가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스데반은 지금 주님이 서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왜 서 계실까요? 순교하는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은 서 계셨습니다. 이제 생명을 버리게 될 스데반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돕고 붙들기 위해서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심판의 주로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시기 위해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스데반의 이 고백이 의도된 개선에서 나온 말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놀랍고 신비한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서서히 그의 영혼은 이제 그곳에 이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데반의 이 발언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의식해서 한 말이 아니라 지금 그가 보고 있는 놀라운 광경에 압도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그의 입에서 배어나오고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지금 자신이 뚜렷하게 보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믿는 게 신앙인가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반드시 강렬한 끌림이 있어서 그 힘에 압도되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성도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간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성도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 신령한 이끌림,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릴 때 하늘 아래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아서 그분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가슴을 열어 보일 때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그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가 막히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영혼을 뒤덮음으로 그 은혜와 그 풍성한 위로와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다시 털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볼 수 없을 때 성도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이러한 눈물과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이 길, 이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해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눈빛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이 세상에서 이토록 서럽고 힘들고 고독한 신앙의 먼 길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57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기들의 귀들을 틀어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참된 진리와 죄를 꾸짖음에 대해서 결국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닫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기된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스데반의 말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진리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종종 진리를 논박하기보다는 그 진리가 들리지 않도록 자기들의 목소리를 더 키우고 그들의 고함으로 진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많은 수로, 무리로, 그 다음에 막강한 세력으로, 힘으로 진리를 가리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고함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분노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나 회원들은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스데반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신성 모독이라 이거.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공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을 가본 한 사람과 가보지 못한 아홉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진상이 뉴욕에 있지 않고 텍사스에 있다고 아홉 사람이 박박 우기면 정작 미국에 가서 자유의 여진상이 뉴욕 리버티 아일랜드에 있는 것을 거기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 온 사람이 예? 자기는 직접 보고 왔는데 아홉 사람이 보지도 않아놓고 텍사스에 자유의 여진상이 있어라고 우기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활복을 해도 자유의 여진상은 텍사스에 있는 게 되고 맙니다. 아홉 명이 그렇게 우기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도 인정하지 않는 자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안이 열려서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스데반은 그의 말은 도무지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는 궤변, 신성모독적인 이단적 발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레위기 24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스데반을 이제 처형하게 이릅니다. 58절에 그리고 그들은 그를 성읍 밖으로 내던진 후에 계속 돌로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자기들의 고독들을 사울이라고 불리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벗어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쉬나에 따르면 신성모독의 죄 같은 경우에 돌로 쳐 죽이는 재판에 분명히 절차가 있었습니다. 절차. 먼저 죄인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죄인을 벌거벗기고 그 사람의 키의 두 배 정도 되는 높이에서 사람을 이렇게 밀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뛰어내리는 거하고 강제로 이렇게 밀쳐서 한 키 두 배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지면 부상을 입거나 심각하면 뇌진탕으로 죽기도 하겠죠.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면 상관없지만 보통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죽지 않은 상태라면 한 증인이 먼저 이 죄인의 가슴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그래도 죽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율법을 따르는 흉내를 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냉정하고 공명정대한 재판이 아니라 증오와 분노를 폭발시킨 불법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문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의 옷을 벗긴 게 아니라 흥분한 자기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왜 벗었을까요? 그들의 흥분의 정도가 가히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돌을 던지는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적극적으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절차까지 무시될 정도로 군중들의 광분은 극에 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울 때 오히려 신사적으로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울 때. 근데 교회가 교회를 상대로 혹은 성도가 성도를 상대로 법정에서 싸울 때 보십시오. 정말 끝장을 보려고 하는 듯이 아주 추악하게 싸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하도 많이 봤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종교적인 정당성과 합법성을 등에 업은 군중의 광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세상은 신자들에게 그렇게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아, 빌라도를 보십시오. 누구를 내가 놓아주랴? 마지막으로 예수를 구명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소리를 높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돌을 던질 자들이 세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오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내어주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진리의 배교자들, 배도자들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율법주의자니 근본주의자니 분리주의자니 행위구원론자니 이런 비아냥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성경은 이제 바울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누가가 사울이라 하는 이라고 사울을 소개한 데는 그가 이후에 벌어질 초대교회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후에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이렇게 회고하죠.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니이다. 이렇게 그때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었던 증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하는 자리에서 적대적인 마음으로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바라보던 그 바울이 훗날 평생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 또한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로마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순교는 또 다른 순교의 씨앗을 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비록 그때는 그의 죽음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편에 있었지만 결국은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울이 이어서 계승하여서 그 십자가의 장엄한 진리를 전하다가 그 또한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으니 복음은 이렇게 십자가에 사로잡힌 자들이 흘린 피로써 써내려간 위대한 진리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이 위대한 신앙을 계승합니다. 보고 배운 것이 있어야 그 믿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여줄 것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다음 세대가 뭘 보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일제와 공산주의에 맞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를 뿌린 순교자들을 거울처럼 여기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순교의 정신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시대의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고 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은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궤적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더 분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신앙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세워놓은 신앙의 금자탑인 교리와 신조와 유구한 전통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들을 버금가거나 그들을 능가하는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을 그들의 족적을 진리 안에서 교리 안에서 찬란한 교회사의 발자취 속에서 더듬어 갈 때 그들이 남겨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계승되고 우리 또한 그들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위대한 조상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만을 조심스럽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꾸 새 길로 가겠다는 거죠. 뭐든지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새롭게 뭐든지 하다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왜 우리에게 우리가 발견한 새 길로 가지 말고 옛적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먼저 보여준 삶, 그들이 보여준 신앙, 그들이 발견한 위대한 진리,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힘써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의 가슴 속에서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스데반의 죽음을 그 자리에서 바울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너도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바울의 귀에다 대고 주님은 이 진리를 살포시 속삭이셨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 현장에서 이것을 지켜보았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죽음이, 오늘 신앙의 이 결단이, 오늘 내가 보여주는 이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정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또 다른 더 아름다운 결실로 부활할 날이 올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눈물로 씨를 심지만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자들이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달프고 눈물로 지새운 삶을 살다가 가지만 우리의 이러한 썩어짐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이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위대한 헌신의 희생을 그 현장을 지켜본 자들 가운데 더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석교 장로교회의 1세대들이 끝까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만 되는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그리고 이 진리를 뜨겁게 사랑할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